공개 작전 두 번째 주간의 마지막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주의 얼굴을 뵙게 하시는 신비한 또 거룩한 은사들을 허락하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여러 안타까운 생각들이 하나님께 아뢰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부터 읽어나가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법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레위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거룩한 삶의 여러 규정들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민수기는 광야 40년 생활을 기록해 놓은 대부분의 내용이 민수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읽어가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끝없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믿음없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그러면 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가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 권총이 있어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자비로 그들을 이끄셔서 마침내 가나안 입구까지 도달하게 하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 40년이 이어지면서 서서히 그들도 지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사사건건 지도부와 백성들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고 여러 충돌하는 양상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거칠고 험한 자연 환경이 주는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이러저러한 사건 사고들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40년 방황하게 되는 이 세월이 왜 그들에게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대한 불평만 자꾸 일삼다가 여러 가지 더 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부딪히게 되는데 본문은 그 절정에서 생겨난 한 불행한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절망하고 비명 질렀던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어제 아침 보았는데 오늘은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 형제는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에 대한 열망이 컸고 온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초인적인 헌신을 했던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거절당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뜻밖의 사건입니다. 문제는 역시 물로부터 생겼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고 심하게 불평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실 수 있게 하시고 심한 고통에서부터 면하게 하시고 또 가는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 형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가나안 입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게 되시는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모세로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백성들의 지나친 불평과 말이 되지 않는 저항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폭발한 것인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모세에게서는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끝없이 관대하시고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의도적이지 않고 우연한 감정의 폭발 때문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쉽게 잘 이해되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 우리 마음의 경고를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대체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는 부분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고 단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사건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머리바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심한 말로 모세를 자극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어보면 첫째 하는 이야기가 이 길로 이끌어온 것 자체가 잘못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왔느냐 라고 거듭거듭 말합니다. 사실 이곳으로 인도해 이끌어온 것은 모세나 아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이시면서 떠나야 할 때 머물러야 할 때 가야 할 방향 모든 것까지 지시하시고 이끄셨고 모세는 하나님을 이끄시는 대로 그들을 인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모세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 험한 곳으로 이끌어와서 자기들에게 이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것처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야길로 그들을 이끄시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큰 섭리 가운데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지중해 해변길을 외면하고 이 광야길로 이끄신 것은 길이 짧고 가기도 쉬운 해변길로 가게 되면 필시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하게 될 것이요 전쟁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전쟁의 위험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충분히 설명했고 다 알아들었고 다 수용했고 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또 한 마음 돼서 홍해를 건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지나간 그 일을 끄집어내면서 시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자극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다 이미 이야기했고 다 설명했고 다 용납했고 다 이해했고 다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였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일을 끄집어내면서 의도적으로 이끈 것처럼 공격하면 누구든지 참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이 광야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광야에 무엇을 어디서 뭘 파종하겠다는 겁니까? 광야가 그런 곳인 줄은 출발하기 전부터 넉넉히 잘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도 사막 구경을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애굽의 국토 전체가 90%가 사막인데 그 사막을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광야에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광야에 파종할 곳이 없다. 계속 이동하는 사람들이 파종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물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불평할 것을 불평해야 되고 가능한 것을 요구해야 하지 광야에서 도무지 가능치 않는 일들을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시비하고 하는 것은 억지이며 의도적인 시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극과 공격 앞에 그래도 모세와 아론 형제는 하나님의 회막으로 갑니다. 가서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서 이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마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중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형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고 그 물을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마시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더 이상 가나안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나를 믿지 않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믿지 않는 행동이었고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는 일이었겠습니까? 몇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했습니다. 마치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방법으로 반석에서 샘물 속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물론 우리는 모세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 등에 대해서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의 대역사 가운데 그의 공로가 얼마나 지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교회 공동체 은혜가 되지도 않고 내 신앙에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누구보다 많이 참을 수 있었던 것도 탁월한 영도력으로 그들을 잘 인도한 것도 그가 한 것이나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사신 것으로 믿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십니다. 모세가 자기 우상화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십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더 나쁜 것은 표면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은근히 속으로는 자기 만족에 도취해가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우리의 자세입니다. 욥기 42장에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욥이 지은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고통 중에 잘 참고 잘 견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했던 것은 그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네가 악의 한 마리들 길들일 수 있겠느냐? 하늘의 새들에게 길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바닷물의 경계는 누가 정하였느냐? 도대체 네가 한 것이 뭐가 있다고 내가 했다고 고집하느냐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는 말 대신에 진심으로 중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고 다시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비한 믿음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에서 지적되는 미심쩍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두 번이나 지팡이로 쳤다고 했습니다. 마치 반석을 깨뜨려야 그 속에서 물이 솟아나올 수 있는 것처럼 힘껏 반석을 두드립니다. 이런 방법이나 저런 방법이나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것은 똑같은 현상일 터인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행위로 보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아무리 결과가 웅대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면 결과에 관계없이 나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러므로 신중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인간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른 사람들과의 타협의 결실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고 감정에 사로잡힌 것의 결과인지에 대해서 냉정히 성찰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삼가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가려 하는 진지한 노력들을 매일의 행동 하나하나에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은 그의 분노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모세가 분노를 표출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곳의 지방의 이름을 나중에 머리바라고 부릅니다. 머리바라는 말의 뜻이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투었다. 아마도 그 지방 이름 자체가 다투었다라는 뜻을 지닌 머리바로 명명하게 된 것도 이곳에서 심한 격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심하게 격론했습니다. 앞서 민수기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가 그 온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극찬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근데 지속적인 자극과 견딜 수 없는 모욕과 끝없는 시비 제기 앞에 결국은 폭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형제에게 분노 폭발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노가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단치시면서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아라 하셨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인데 주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아라 하십니다. 특히 성격상 매우 온순하고 겸손해 보이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분노하면 수습이 불가능할 만큼 폭발시킬 때가 들어 있습니다. 내 속에 억누르고 참고 가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참아야 된다는 생각대로 참고 또 참고 누르고 또 눌렀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처럼 순간적으로 이렇게 폭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격한 감정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을 날마다 키워나가는 믿음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만으로 사람의 감정이 다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설명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절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절제를 제일 마지막 순서에 둔 것은 그만큼 절제하고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맺히기 힘든 것이 절제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감정을 다스려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련과 자기 연마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격상 성격이 좀 과격하고 활발해서 잘 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성격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지요. 내가 내 성격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줄 자유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내 성격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공동체를 파괴시킬 자유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면 그건 고쳐야 되고 가다듬어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있었습니다. 성격이 고약했습니다. 하루는 사마리아로 지나간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자 주님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이 사람들 몽땅 태워 죽입시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하다가 전도 잘 안 받아들인다고 마을을 불태우고 지나갑시다. 그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에게 보아늑에 천둥벼락의 자식이라는 뜻의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 보아늑이라는 별명을 주실 만큼 과격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과격한 사람으로 산 것 같습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교회를 지도해서 그분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과격한 성격을 지니고 살았던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으나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 겁니다. 우리의 못난 성품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자기 삶을 파괴시키거나 이웃에게 상처가 될 위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자기를 맡기셔서 주 안에서 변화된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은 능히 우리를 변화되게 하십니다. 능히 성령은 우리를 새 피조물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 취향도 성품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심으로 절제 열매를 풍성히 맺으셔서 나를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끝없이 공격하고 자극시키고 견딜 수 없이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참지 못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 역사를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신중한 걸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그냥 끝까지 하나님 나 이르게 될 때까지 조심하고 절제하고 자기 다스리며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입니다. 고속도로 운전하고 오시다가 보면 서울 가까이 왔을 때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끝까지 안전운전 그런 표가 붙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안전운전 하십시다. 삼가하고 조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지 오늘도 내 감정 다스리고 살아가는지 살피면서 주의 날 이를 때까지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